직장에서 생기는 불편한 분쟁들
법적인 관점에서 리얼하게 따져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얼 법전 인턴 변호사를 맡게 된 김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변호사를 맡은 이지혜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고문 변호사가 되어주실 진짜 전문가 양지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저희가 인턴 변호사를 맡게 됐는데 의상도 좀 변호사 느낌 나게 넥타이도 한번 메고 분위기가 좀 어떻게 인턴 변호사 느낌 나나요?
좀 나는 것 같아요.
당장 법정
약간 신입 변호사 느낌
신입 변호사 느낌
오, 아, 모습은 그런데 머릿속에 드세요. 많이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전무 변호사가 아니라서 살짝 좀 떨리긴 하거든요. 오늘 양지민 고문 변호사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직장인들이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직장 내에서 이 성희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케이스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건들을 토대로 저희 인턴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고소인의 입장에 서서 리얼하게 또 아주 신랄하게 논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랑 싸우고 싶은 느낌이 좀
이번 기회에 너무 많이 몰입하시면
잠이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몰입은
근데 어쨌든 전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리얼 법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 지 1년 정도 된 김사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의뢰하신 내용은 제가 김사원님에 대해서 좀 결론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뭐 사연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리얼 법전에 이렇게 나오게 되셨나요?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같은 부서의 상사한테 제가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어요.
아이고. 좀 힘드시겠지만 좀 구체적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신입사원 회식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갑자기 옆자리에 와서 이렇게 친근한 척 말을 걸더니 네. 좀 술이 들어가니까 제 머리도 막 쓰다듬고 허벅지까지 이렇게 만졌어요.
허벅지요?
네. 갑자기?
네, 갑자기 너무 말도 안 돼.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막 네. 어젯밤에 네 꿈 꿨다, 뭐 보고 싶었다 이런 말도 막 하고요.
세상에. 너무 진짜 싫었겠다.
거부의사는 확실하게 표현하셨습니까?
아, 네. 일단 너무 불쾌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했는데 딱 하나도 소용이 없었고요. 심지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아니 집을 왜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계속 말씀하세요. 예.
같은 회사 사람들한테 제가 고민 상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아무도 제 말을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저희 회사 대표님의 친인척이더라고요.
세상에. 어떡해요.
아니, 그럼 뭐.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준 거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럼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한 증거는 좀 갖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메신저도 캡처를 했고.
잘했네.
또 녹음도 했고요. 한 1년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걸로 법적 조치를 좀 취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이쯤에서 제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법적인 개념인데요. 이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불효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중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김사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경우는 상급자인 같은 부서 상사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럼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 법률에 정의된 내용과 일치하는 지금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는 행위 요소는 크게 행위자, 피해자, 요건 그리고 행위 태양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행위자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 근로자가 속해 있는 사업의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행위자에 사업주나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금 근로자도 포함이 되네요.
포함되는 게 맞는 거죠. 성희롱은 동료나 하급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 다음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피해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임금을 받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 명칭이나 아니면 고용 형태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뭐 단시간, 뭐 파견 근로자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더불어서 이 하청이나 아니면 협력업체 근로자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또 원청업체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모두 해당하고요. 이번에는 요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업무 관련성이라면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가능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근무 시간 내에 근무 장소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어도 충분히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김사원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성희롱 당했던 시점이 신입 회식 자리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이 발생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성립 요소 중에 행위 타협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이 행위, 즉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성차별적인 언동이 아니라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언동이어야 됩니다. 단순한 뭐 여성 비하라든지 아니면 고정관념적인 성별 역할 강요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 언동으로 또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차별적인 행동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성적 언동이 단 한 번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이 되고요. 김성우님의 경우에는 상사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 또는 이 혐오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명백하게 해당합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 있게 나오셨는데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꼭 법적 조치 취하셔서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얼굴이 좀 밝아지셨네요. 네. 다행이에요.
자,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리얼 법전으로 탄원서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와, 탄원서요?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탄원서. 탄원인인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기업의 계약직 사원입니다. 피해자는 계약직 직원들에게 나에게 잘 보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질 수 있다라며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바로 문제 제기하고 싶었지만 다른 직원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유독 저에게 누구는 야망이 있어서 나한테 다 해주는데 내 진짜 관심은 너라면서 노골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개인 연락처로 밤에 연락을 해오는 일도 잦았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직속 상사에게 고충을 털어놓았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였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왜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인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고,
해고를 당하셨네.
내가 들어도 억울한데?
아, 근데 지금 일단 이 사건을 보면은 사장님이 지금 사업주에 해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위를 이용해서 노골적으로 굉장히 호감 표시를 하면서 불쾌감을 줬는데 딱 봐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우선 앞에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금지가 됩니다. 이 만약에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분의 경우도 회사 사장님의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를 문제 삼자 해고, 즉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이 명백하고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남녀고용평등법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 또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아니면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도 해고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피해자를 좀 보호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해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 말고도 성희롱을 규정하는 법이 또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성희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의 행위자는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되어 있고요. 피해자는 불특정으로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법을 기반으로 한 법률이고 반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공공기관에 초점을 맞춘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양성평등기본법을 보면요. 행위자는 공공단체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서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자와 비슷한 양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특정은 또 되어 있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일하고 있는 곳이 사업장인지 공공기관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판례는 2021년 11월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인데요. 모 대학병원 외래 교수가 계약직 직원에게 외래 진료실에서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VIP룸에서 신체적 성희롱을 했으며 이런 행위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너는 피부가 하얗다, 네 다리가 가늘고 새하얗다, 몸의 잔털을 면도하느냐 등의 언어적 성희롱과 그 외에 괴롭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두 분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퀴즈를 좀 하나 내볼게요.
퀴즈요?
상품도 있습니까?
상품 준비해볼까요? 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직원이 있습니다. 이 중간관리자로부터 몸매가 좋다, 아이고, 아이고. 엉덩이가 크다 라는 말과 함께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싫다.
이 D씨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터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자가 있는 부서로 의도적으로 배치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자신의 인사권을 강조하면서 이 D씨를 협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D씨를 이성적으로 너무 좋아한다 라면서 회유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D씨는 본인 외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피해자끼리 힘을 합쳐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여기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D씨가 당한 피해들은 직장 내 성희롱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이거 헷갈리네요.
일단 직장 내 성희롱이 맞을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해서 뭐 몸매니 뭐 엉덩이니 이런 뭐 이상한 얘기들 하고 성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명확하게 뭐 직장 내 성희롱일 것 같은데요.
저는 성희롱도 맞긴 한데 괴롭힘도 맞는 것 같아요.
성적 언동도 그렇지만 인사권 가지고 막 협박하고 이런 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김 변호사님은 직장 내 성희롱, 우리 이 변호사님은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정답은?
정답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모두에 해당합니다. 맞았어요.
이게 둘 다 해당할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모두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요, 오로지 성과 관련된 것인 반면에 직장 내 괴롭힘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겪게 되면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직장 내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 말씀드린 사례에서 D씨는 중간관리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물론 또 성추행을 당했고요. 가해자가 있는 부서로 배치되기까지 했잖아요. D씨는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차이는 이제 좀 알겠는데 사연에서 보면은 D씨는 이제 성추행까지도 당했다고 했는데 이게 뭐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성추행 관련한 법이 뭐 따로 좀 이렇게 있는지
이게 일반적으로 바로 성범죄라고 하면 형법 또는 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형법에서는 이 성범죄 하면 대표적으로 뭐 강간죄라든지 강제추행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을 하는 경우지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이 추행이라는 물리적 행위가 있을 것이 요구가 됩니다. 또한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경우에는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실질적인 가능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서는요. 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역시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한 유형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추행 행위는 일어나지 않은 성적 언동 수준에서의 행동이지만 이런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 추행 행위가 존재하고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사례에서 D씨는 직장 내 성희롱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추행도 당했다고 했는데 성폭력 처벌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은 물론이고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리얼 법전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이며 피해자는 근로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오로지 성과 관련된 것인 반면에 직장 내 괴롭힘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빨리 해결해 드릴까요?
좋습니다. 그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얼 법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저희 리얼 법전으로 고소장이 네. 접수가 됐어요. 이 변호사님이 좀 읽어주실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와, 고소장. 자, 고소 이유를 한번 볼까요? 고소인 A씨는 입사 초기부터 피고소인인 후배 직원으로부터 신체 접촉과 음담 패설 등 지속적인 성희롱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반에는 친근감의 표시로 여겨져 참았지만 A씨가 가만히 있자 횟수는 더욱 잦아졌고 가해 행위의 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에 A씨는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비쳤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피고소인은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성희롱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 회식 자리에서 피고소인이 술에 취해 음란한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현장을 벗어나야겠다고 느낀 A씨가 귀가하려 하자 A씨를 잡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신체 접촉도 있었습니다. 아하. 이에 고소인 A씨는 피고소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소합니다. 고소인이 승소를 하려면 이 상황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맞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뭐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에서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한 A씨의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원하는지 아니면 원치 않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거부 의사를 밝히는 거 이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 가해자가 사장님이라던가 인사권을 쥐고 있다던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가 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뿐만 아니고 이 묵시적으로 거부한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뭐 세 번째 판단 기준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가 있었거나 해야 됩니다. 이 성적 언동
고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이 피해자 앞에서 누군가의 몸매라든지 아니면 외모에 대해서 성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라든지 아니면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피고소인이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판단 기준 넷째가 바로 이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의도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는지는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과 무관합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무조건 피해자의 말을 인정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 다섯 번째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과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사실 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은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또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말씀드린 다섯 가지 판단 기준을 적용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사건은 사연자님의 사연을 토대로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실까요?
저는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상사도 아닌 입사 동기 윤정범 사원으로부터요.
박사부씨, 내가 좀 급해서 그런데 이거 우리 부서 단체 대화방에 좀 올려줘요.
아, 이게 뭐야?
이거 뭐 같아 보여요?
아니, 그쪽은 눈 없으세요? 아, 이거 진짜 안 참는다. 정말 처음으로 모멸감이란 걸 느껴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윤정범 씨가 보여준 사진 때문에 너무 불쾌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저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고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일부러 그랬겠어요?
이렇게 계속 부인하는데 모멸감을 느낀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거 분명히 성희롱 맞는 거죠?
야, 이거는 성희롱이 아니기가 힘들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까 그 핸드폰 그거는 사실 뭐 이렇게 시각적인 테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시각적인 성희롱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박사원의 경우에는 이 정근님 말씀처럼 시각적 성희롱을 당한 경우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이 박사원에게 성적 혐오감을 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왜 보여줘 그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 시각적 성희롱이 나온 김에 성희롱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좋아요.
먼저 가장 직관적인 행위죠. 육체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상대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적으로 접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짐으로써 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인데요. 육체적 성희롱의 행위는 단순히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기습 추행으로서의 형법상 강제 추행죄 또는 성폭력 처벌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이 추행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육체적 성희롱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언어적 성희롱 행위가 있죠. 언어적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아니면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언어적 성희롱의 사례는 또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까 그 박사원처럼 시각적인 성희롱까지 같이 당하면은 뭐 굉장히 좀 심리적인 충격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 시각적 성희롱도 충격이 굉장히 커요. 시각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각적으로 야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요. 시각적 성희롱의 사례도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그 외에도 이 사회통념상 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적 요구 조건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행위나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자꾸 강요하는 행위 아, 나 너 좋아한다 라면서 이 좋아한다면서 원치 않은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도 기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성희롱 유형이 이렇게 다양한 만큼 정말 말과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판례는 2021년 9월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먼저 사건 경위를 보면 갑 주식회사는 140명의 버스기사를 고용하고 있었고 그중 7명은 여성이었는데요. 근로자 을 등이 동료 여성 근로자인 병을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을 옮겨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누구와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를 하면서 더 적극적이다 등의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을 등의 발언으로 갑 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에 병에 대한 허위 소문이 유포되어 이에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임을 인정했는데요. 을 등의 발언은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병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것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입니다. 유포된 성적인 정보의 구체적 내용, 유포 대상과 범위, 그 효과 등에 비추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해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에는요, 사연자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자,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네, 어떤 일 때문에 전화를 주셨을까요?
저희 회사 대표가 저한테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해서 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게 벌써 3년 전인데요.
3년이나요? 지금 상황은요?
3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했고요. 가해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근데 저는 회사를 떠나야 했어요.
아니, 회사를 왜요? 왜?
제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거든요.
아이고. 와,
그러면 이 노동위원회에 혹시 구제 신청은 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결국 복귀하긴 했는데요. 제가 복귀하니까 회사가 사무실 문을 잠그면서 저의 출근을 막았고요. 책상도 밖에 두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건 엄연한 2차 피해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좀 치사한 수법인데.
아니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이런 경우에는 일단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삼는다라든지 아니면 민법상에 내가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당행위에 대해서 모두 증거화 해주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연자님 잘 들으셨죠?
아, 네.
조언해주신 대로 잘 진행을 하셔서 사연자님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2차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이라고도 사실 볼 수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 징계 처분의 대상이자 이 성범죄로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유가 이 직장 내 성희롱이 가진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우선 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사에 의한 지위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한 직장 내 이제 위계질서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목소리를 내기는 또 어렵죠.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피해자의 피해가 한 번에 그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상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떡해요. 너무 괴롭겠다.
그렇죠. 이 피해자가 어렵게 용기를 내서 회사의 피해 내용을 알린다고 하더라도 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라든지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 사연자님도 같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조직에 속해 있다 보니까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피해를 좀 방지하기 위한 뭐 특별한 법조항 같은 거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에 따르면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또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법률에서도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와 같은 조직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사실만으로도 누설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에서의 소문 같은 거를 늘 걱정하게 되죠.
한 공간에 있는데 그건 뭐 불안하지.
그리고 또 거래처 직원이라든지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범위에서 다양하게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이 조직 내 권위주의적 계층 구조가 공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가진 조직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 가능성이 또 커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해도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수평적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피해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직장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육만 제대로 시행하더라도 이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가 있으니까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중요성 강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리얼 법전 오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자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에서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육체적인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렵게 회사에 피해 내용을 알린다 하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나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리얼 법전으로 다양한 사건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좀 사건 볼까요?
네, 바로 들어갈까요?
네. 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얼 법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의뢰인께서 직접 나와주셨거든요. 나와주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직으로 한 직장에서 10여 년 동안 근무해온 직장인입니다.
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저희 리얼 법전에 의뢰를 하신 건가요?
오늘 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직속 선배한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직속 선배? 선배한테?
그동안 웬만한 건 참아왔는데 이번엔 참기가 힘들었어요.
아, 그런 걸 참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면담을 신청하고
네.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요. 대표님은 그냥 고민해보겠다.
고민해보겠다? 그럼 이게 약간 좀 넘어가겠다는 얘기인데 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일단 기다렸는데요.
네.
그 후에 아무 조치도 없었고요.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유야무야 사라진 분위기가 됐습니다.
대표님한테 말씀하신 게 얼마나 된 거예요?
8개월 정도 됐습니다.
8개월이나 됐어요? 그거 거의 뭐 손 놓고 있는 분위기인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하면
네.
뭐 대표나 고충 담당자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상 수직적 위계질서 구조 안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직 내 주요 책임자라면 역할과 대응에 대해서 반드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처벌 목적은 피해 근로자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 또 안전하고 이 성평등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주는 성평등한 근로환경 규칙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예방하고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제대로 취해야 됩니다.
그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좀 바람직한 건지 규정하는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이 피해자는 물론이고 해당 사건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주가 이러한 피해 신고를 받거나 아니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신고받거나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이나 요구 또 강요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요. 거고요.
또 다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있을까요?
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또 추가 피해 방지입니다. 따라서 모든 절차에서 이 피해자의 의견,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이 관련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서는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뢰인님과는 다르게 피해자가 피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는 피해자와 충분한 상담 등을 통해서 그 이유를 충분히 청취하고 사건이 피해자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피해자가 거부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사건을 없던 일로 처리한다라든지 아니면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과도하게 강요한다라든지 등의 행위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용기를 내서 회사에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의 요청을 묵인하고 무시하는 것은 이 올바른 대응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꼭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힘든 자리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뭐 법적 조치를 좀 통해서라도 의뢰인님의 그런 억울함, 답답함 이런 것 좀 풀리면서 정당한 권리도 하루빨리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저희 리얼법전 신문고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 변호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전에 회사의 고충 처리 담당자로 임명되어 열심히 업무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최근에 제게 처음으로 고충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옆 부서 여직원이었는데요. 평소 젠틀맨으로 유명한 부장님이 그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하면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장님은 저도 잘 아는 분이거든요. 부장님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 처음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고충을 듣게 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응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잘 아는 분이어서 더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잘 아는 분이면 더 힘들죠.
그럼요.
사내에서 이런 고충 처리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먼저 사내 구제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고충 접수 및 상담, 그 다음에 사실관계 조사, 또 심의 및 조치, 그 다음으로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조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해서 이 고충이 접수가 되면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때 고충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신청인에 대한 별도의 조력 또는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는요. 신고인이 안전한 분위기에서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상담실 등의 별도 공간에서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 상담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철저히 비밀이 유지될 것임을 고지를 하고요. 또 신고인 또한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음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 후에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사실과 피해 상황 등의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좀 탐색을 해야 됩니다.
상담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열린 마음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 상담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상담이 마무리되면요.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간의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면은 분쟁 당사자가 제3자인 조정자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합의,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조정 가능 여부를 먼저 살피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게 조정의 장점은 당사자들의 관계 개선을 중요한 주제로 다룬다라는 점, 그리고 비교적 경미한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이 피해자에게 합의 강요로 비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2차 피해를 또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관계 조사는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보통 위원회의 지휘 아래 성희롱 예방 업무 담당 부서, 그리고 감사실, 또 외부 전문기관 등이 함께 하게 됩니다. 조사는 당연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철저히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또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는 직접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자료 제출 요구 또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전화라든지 아니면 서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다음은 심의 및 조치 단계인가요?
맞습니다. 이 조사가 종결이 되면요. 성희롱 심의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또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직장 내 규정에 의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행위자에게 또 단호하고 엄격한 징계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요. 행위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통해서 피해자와 완전히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치까지 진행한 이후에는요.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없는지 그리고 피해자 또 행위자 다른 구성원 모두 근로 제공이나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어려움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재발 방지 계획도 당연히 마련해야겠죠?
그럼요. 이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직장 내에 다른 성희롱 피해는 없는지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직장 내에서 잘 해결하는 것이 뭐 원칙이긴 한데 만약에 회사 차원에서 피해 사실을 좀 무마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2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사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회사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 회사 외부의 구제 절차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고소, 고발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 사건이 접수가 되면요.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즉시 시정 지시를 내리고 시정이 완료가 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고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 시정 기한 내에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아니면 형사 처벌을 위한 절차로 넘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진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인권 교육 수강 등을 권고를 하게 되고요. 소속 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의 징계와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현행 법률 위반 사항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되면 행위자는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판례는 2010년 4월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직원 A의 직속 상사인 B는 평소 A의 목, 어깨,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했습니다. A는 이러한 B의 행위에 대해 인사그룹장에게 신고하고 배치 전환을 요청했고 인사그룹장은 성희롱 사실을 조사했으나 B가 부인하자 그대로 종결하면서 오히려 A에게 다른 부서로 배치를 권유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A는 한동안 대기 발령된 이후 새로 배치된 부서에서 중요한 업무를 전혀 맡지 못하고 일종의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에 A는 회사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사업주에게는 따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입니다. 이번에는요. 어떤 분이 탄원서를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탄원서. 제 동생이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습니다. 1년 10개월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성희롱과 추행을 참다 못한 동생은 가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2차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면담 후에 사업주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해고할 거라는 등의 협박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제 동생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퇴사하였고 지금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와 회사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탄원서를 저희 리얼법전으로 보내주셨는데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법조항이 당연히 있겠죠?
네, 물론 있습니다. 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요. 행위자와 같은 조직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피해가 또 발생할 거라는 불안감과 또 두려움 등을 함께 겪게 됩니다. 네. 이 주변의 평판 악화와 또 소문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1차 피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 구제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라고 우리가 총칭합니다.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최대한 이전의 상태로 회복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뭐 어떤 규정들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조사에 앞서서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는 피해 근로자 등의 근무 장소 변경, 또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 시 피해자 보호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근무 장소의 변경, 또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서는 사업주의 2차 피해 방지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요. 만약에 이를 위반하게 돼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피해 해결을 위한 절차가 길어지게 되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극도로 지치게 되고요. 그리고 우울, 분노, 무력, 불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피해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 외에 이 별도의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이 심리상담기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얼법전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물론이고 해당 사건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피해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 사내 구제 절차는 고충 접수 및 상담, 사실관계 조사, 심의 및 조치,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조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외부 구제 절차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고소 고발하는 방법과 또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하는 방법, 그리고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 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얼 법전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건은요, 의뢰인께 직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입사한 지 1년 조금 넘은 직장인입니다.
네네. 어떤 일 때문에 저희 리얼 법전에 전화를 주셨나요?
얼마 전에 제 동료 직원이 제 회사 여자 비서님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어떤 얘기였나요?
비서님은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인데, 몸매는 글래머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말해도 되나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참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저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농담도 저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되죠.
네, 저도 이 얘기를 친한 친구한테 했더니 친구 말이 자기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거기서 딱 그런 사례가 나온다면서 큰일 날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친구분이 정확히 아시네요.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네,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좀 의아했어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궁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변호사님, 사연자께서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의아한 게 이거 의무교육 아닌가요?
네, 의무교육이 맞습니다. 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또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 직원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하고요.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3항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법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서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 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한다라든지 아니면 메일 송부, 게시판 공지에 그치는 등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과 해당 사업장의 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그리고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자료 게시 의무도 있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두며 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 네. 뭐 또 다른 의무도 있을까요?
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및 게시 의무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따르면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또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둬야 합니다. 그럼 예방 지침의 내용은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성희롱 예방 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조사 절차, 그리고 피해자 보호 절차와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그 밖에 예방 및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방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요, 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성희롱 예방 대응을 검색해서 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자님 지금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들으셨나요?
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내용이군요. 저희 회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연자분을 직접 만나볼 텐데.
네.
나와주시죠?
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중견회사에 다니고 있는 최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저희 리얼법전을 찾아오신 걸까요?
저희 대표님 때문인데요. 한 달 전쯤인가 대표님이 업무 보고하러 오라고 하셔서 대표실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갑자기 자기 옆에 앉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요?
대놓고 싫다고 하기가 어려워서 네. 주춤거리면서 다가갔더니 네. 너한테서 섹시한 향기가 난다. 무슨 향수를 쓰냐 그러는 거예요.
섹시한 향기가 뭐예요? 너무 싫다.
너무 불편했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네.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게 나와서 회사 고충상담센터에 정식으로 보고했는데요. 근데 다음날 저희 팀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지방 출장을 다녀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요?
지방으로?
네, 예정에 없던 거라서 이유를 물었더니 저에게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그게?
팀장님한테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애초에 제가 더 조신하게 행동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까 저를 탓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지 마세요. 본인 탓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네. 아니, 그런 마음을 쓰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요.
네. 네, 사실 우리 사연자님처럼 피해자분들이 본인 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부터 좀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성희롱 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해서 본인 탓을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두려워해서 피해 사실 숨기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절대로 옳지 못한 인식입니다. 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전혀 잘못이 없음을 우리가 명확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를 너무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누군가는 불쾌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네가 너무 예민하다 또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더라도 그 언행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등 나의 근로환경이 악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게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추후에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직장 내 성희롱은요, 피해자의 인격권과 노동권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규율하고 근절해야 되는 문제점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처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이게 유난을 떠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취하는 거 바로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 뭐 죄책감이라든가 불편함을 느낄 필요 없이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 아시겠죠? 본인 잘못 절대 아닙니다.
네. 네, 뭔가 위로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판례는 2017년 12월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원고는 상급자이자 부서 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오히려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를 도와주는 조력자도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이 조력자인 동료 근로자에게도 부당한 내용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와 조력자 모두를 힘들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 참여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조사자인 담당자는 오히려 피해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이 고발장을 또 보내주셨어요. 네. 이 변호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좋습니다. 네, 고발장. 저는 얼마 전 직장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 삼고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회사 분위기는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피해자의 같은 부서 사람들은 피해자와 말을 섞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를 도왔다는 소문이 나면서 저도 은근히 따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대놓고 피해자가 먼저 꼬리친 거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2차 피해를 당하고 나니 피해자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다고 느꼈고 저도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아하. 이에 2차 피해를 가한 직원들을 고발합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조직 문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사내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일에도 사업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기업의 조직 문화는 절대적으로 이 사업주의 의지와 성향에 좌우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또 이걸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필요시에는 전체 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조사를 통해서 조직 문화를 점검해서 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조직 문화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음주 위주의 회식 문화와 접대 문화를 건전하게 바꾸기 또는 직급, 성별을 불문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칭하는 언어 문화를 만들기 또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사생활, 신체, 외모에 간섭하지 않는 태도를 장려하기 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거나 아무런 죄의식 없이 2차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사업주는 직장 내 구성원인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따돌리는 등의 행위가 2차 피해에 해당한다라는 점 그리고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에 행위자와 같은 가해자가 돼서 징계 사유가 된다라는 점 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 사실 이건 사업 사업주님들이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업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입니다. 네. 이 사업주의 역할 못지않게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소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또 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두고 피해 발생 시에 행위자 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또 피해자와 공동 대처를 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회사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와 또 문화가 조성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얼 법전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피해자의 탓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점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필요시 전체 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조사를 통해 조직 문화를 점검해야 합니다. 조직 구성원인 직원들도 회사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다른 사람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함께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양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터에서의 고충이 말끔히 사라질 수 있도록
리얼 법전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